저는 이 시간 고등학교 제가 3학년 그때 당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각 반에서는 무엇을 결정하게 되나요? 바로 각 반의 대표를 정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반장 그리고 반장을 보조하는 부반장이라고 학생 때 부릅니다. 저희 학교는 이과 2학년에 문과와 이과를 나누게 되면 3학년이 되어도 2학년의 담임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은 무조건 3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저는 5반에서 5반이 되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동일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한 반도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으니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전의 학년 때와 담임 선생님이 같았습니다. 반장 선거가 있기 얼마 전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지훈아, 나는 네가 반장을 했으면 좋겠다. 후보로 등록해라. 아무래도 선생님이 지난 1년간 저를 좋게 봐주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서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대답하였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반장은 어떻냐? 네가 안 한대도 강제로 입후보 시킬 거다 라고 말이죠. 당시에 후보로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아이들에게 표를 받지 못하면 이제 친구들에게 표를 받지 못하면 당선되는 것도 아니었고 부반장 정도면 크게 부담도 없어 보여 일단은 알겠다라고 대답하였고 결국 후보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거날 이제 선거날이 다가오고 이제 후보들이 한 명씩 나오게 되어 반장과 부반장 후보로 총 5명이 나오게 되었는데 후보들은 이제 앞에 나와서 다짐이나 포부 등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상 제가 후보에 올라가게 되니까 괜히 이제 또 욕심이 나는 거죠. 괜히 다른 후보한테 지기 싫은 마음이 저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때 제가 했던 발언을 이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계신 서수관 목사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제가 부반장이 된다면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 한마디로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자입니다. 즉, 공동체의 대표라는 것이죠. 리더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고 결국 와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흔히 우리는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속된 말로 우쭈쭈하며 길을 살려주기 위한 복음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딱히 그런 뉘앙스를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길을 살려주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혼내는 듯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의 수많은 왕들의 족보 중에 꽤 많은 왕들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방면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들과 그 중에서 특히 여성들의 이름은 족보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나안 여인,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에 따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여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표현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24절에 나오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는 26절에 자녀의 음식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와 같은 예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행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 의존해서 행하는 해석이나 이제 설교는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해 가실 때 한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말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무척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부터 게네사렛 땅으로 와서 자기를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후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그 지역에서 나와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대상자인 유대 땅과 유대인들을 피해 저주받고 버림받은 두로와 시돈의 땅으로 향했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또한 가나안 여인이 그곳을 떠나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나중에 나오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문맥상 볼 때 구원받을 자가 유대 나라와 유대 땅에 국한될 것이라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 그곳에만 국한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본문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우리로부터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여인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으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듯이 여자에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일행들을 괴롭게 하는 가난 여인을 떼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께서 처음에는 여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가 제자들의 간청에 못 이겨 나중에 그 여인에게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그녀를 우리로부터 보내소서라는 표현과 예수님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는 표현이 상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니 제자들은 예수에게 그녀를 떠나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은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갖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소란 행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제자들은 가나안 여자를 떼어내는 일을 자신들의 선생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자신의 임무만을 언급할 뿐 다른 행동은 일절 취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시끄러운 여자 좀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무슨 뜬금없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째서 하고 계실까? 그 여자를 꾸짖고 쫓아내시고 싶지 않으신 걸까? 결국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와버렸잖아. 예수는 제자들과 했던 말을 이제 멀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일행을 쫓아오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도달하여 경배와 복종의 표시로 그에게 넙죽 엎드리며 말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말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동일한 말을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식들의 음식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줄 수는 없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녀도 지지 않고 예수께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자식들의 음식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당연히 줄 수 없지요. 하지만 자식들이 먹다가 흘린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기서 언급되는 개들이라는 표현은 키나리오이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 강아지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듯이 떠돌아다니며 사람을 공격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들개라는 의미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를 오해하게 만들게 됩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들개는 그쪽 지역에서 지저분한 짐승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들개를 만나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무리 상에 떨어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이 유대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유대인과 그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개는 그렇지 않죠. 지금의 우리처럼 사람들의 상전 노릇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인과 비록 대등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개도 한 울타리에 사는 식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난한 여인은 소와 양이 귀중하다면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당연히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들은 비록 밖에 있더라도 주인의 소유이며 한 식구고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가나안 여인은 집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선 예수께서 금지된 지역으로 스스로 향하셨기 때문이고 그녀가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녀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고 예수께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스스로 표현하였듯 이미 그녀를 한 식구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주인의 자녀로 이방인들은 주인의 계로 즉 인간 이하로 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주변에서 예수의 관심과 사랑을 요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앞에 나와 그와 직면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엄연히 그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리고 다시 찾은 어린 양이 된 것이죠. 주님의 애완견은 이상하고 주님의 어린 양은 좋다는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28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놀랍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여자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절대 비하하거나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말은 여인 혹은 결혼한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애정과 존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큰 믿음이라고 이해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수량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며 상식 밖의 믿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주문처럼 되뇌이는 것이나 허황되고 불가능에 가까운 크고 놀라운 것을 무조건 믿어버린다, 무조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포함하는 신뢰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시작에 이 본문이 유대인을 깨우치기 위한 대표적인 본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과 예수를 시험하려는 태도가 이 이야기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복음서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대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의 지도부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크게 지위가 높고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한민족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그들을 가까이 둔 것도 이런 이유지요. 이들의 마음만 잘 구슬린다면, 로마가 바리새인의 마음만 잘 구슬릴 수 있다면 유대민족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에 용이했기 때문이죠. 한민족의 대표였던 그들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신에 예수의 존재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은 현재 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대표인 바리새인들이 왕과 같은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그들은 예수를 죽일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유대인들의 대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부스러기 주워먹는 이방 여자가 너희가 개 취급하는 이 여자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말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순종함이 없는 우리에게 종교적이지 않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큰 믿음과 신뢰와 순종은 여전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산 증거요, 산 교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께서 비정하고 냉정하게 가나안 여인을 하대하였거나 홀대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지역과 혈연을 넘은 구원의 세계를 열고 계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관심과 포용력을 갖고 계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항상 천대받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포용하신 점은 현시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마태 공동체, 즉 유대인이 대다수인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민족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을 용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후 신약의 곳곳에 그들과 이방인들이 대립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더 잘 믿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라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대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보다 못하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교회로 온 것이 과연 믿음의 척도가 됩니까? 먼저 주를 믿게 된 것이 더 큰 사람의 기준일까요? 그렇다면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모두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불림받은 것은 그만큼 더 감당해야 할 것이 있고 더 많은 이들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이 생겨 열심히 해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에게 다 부질없는 것이지. 저것도 한때야. 저 때가 좋았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이들을 보며 왜 저렇게 오바해? 권사가 되고 싶나? 장로 직분 달고 싶나? 직분 달았으면 이제 적당히 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곤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분투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찾아가서 함께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들이 더욱 연약한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양정교회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서수감 목사님이십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양정교회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됩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천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포용하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하, 아픔은 있지 않으십니까? 서로 불신하고 내 것만 취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모두 털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결국 양정교회를 나타내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향하신 마음은 순종과 섬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 각자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로 우리 양정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부름받은 우리 양정교회에 주께서 자기 뜻을 보이시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